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일상의 매 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새로이 확인하며 2026년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나의 기준과 방법, 얕고 얇은 감정에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소망을 묶어두고 반복되는 죄 앞에 무력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과 지위, 겉모습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세상이 매기는 가격표가 아니라 무엇보다 귀한 생명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정체성과 자존감으로 형제와 이웃을 품으며 이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이곳 양화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가 이 시대의 진정한 묘지기이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중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진행되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배움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이정표가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팀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더힐 찬양팀 마이로드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단 위에 서신 정한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 새로운 한 주의 모든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주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며 마침내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보낸 후 왕정시대가 되었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통일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주전 586년까지 136년을 더 존속한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남유다가 단 한 번 공격을 받고서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세 번, 주전 605년, 주전 598년, 그리고 주전 58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공격할 때마다 적지 않은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남유다가 1차 공격을 받았을 때 포로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때도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9절이 이러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주전 605년 여호야 김 왕 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했던 때 다니엘은 볼모가 되어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16살 내외의 청소년 시기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되는 칙령이 공포된 때는 주전 538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왔을 때와 사자 굴 사건 사이에는 약 67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굴 사건이 있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83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사자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나 그림 중에 다니엘을 청년 또는 장년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최소한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려올 때는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출범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총리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무총리, 장차관이 몇 번씩 바뀝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총리였고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였습니다. 더구나 적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또한 남유다가 아닌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정치적인 계파와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었고 적지 않은 신하들 가운데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합심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혹시 돈으로 책 잡을 것이 있는가 해서 그와 관련된 장부를 전부 다 뒤져보고 계좌 추적도 해보았지만 일원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혹 사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해봤더니 전부 업무와 관련 있는 일들만 나왔습니다.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강한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막대한 자금력도 있었을 것이고 광범위한 정보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비난할 만한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삶과 믿음이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이 없었다는 것이 반대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했다는 것이기에 그의 인생은 더더욱 눈이 부십니다. 우리는 이방 땅에서 눈부신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을 압니다. 에서더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아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12번째 달 13일로 제비를 뽑고는 그날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전국적으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를 받은 지방의 유대인들은 베옷을 입고서 통곡하며 금식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왕후이자 사촌인 에서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의 상황을 알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 즉 금으로 된 지팡이를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며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물러서지 않고 당신이 왕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에서더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에서더 4장 16절이 이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서더는 왕후의 힘을 이용해서 군사를 모아 하만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정의 자객을 풀어서 하만을 암살하려는 악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냅니다. 밥을 먹지 않았더니 이상하게 힘이 없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필요한 실험 선수와 같은 사람들은 쇠고기를 한번 먹을 때 20인분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실험 선수도 삼겹살을 3인분에서 5인분 정도를 먹고도 밥을 5공기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먹어야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내 힘의 근원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에서더가 금식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반대하고 무너뜨리기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막대한 자금력, 광범위한 정보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것이나 흠이 될 만한 것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이 이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다니엘 자신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땅을 산 것이 2500년 전입니다. 그가 볼모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그 나라에서 관직에 있으면서도 신실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고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일상의 루틴으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포로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유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의 이면에 다니엘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또한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날에 자신이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 이틀은 유대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절기인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에서드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드를 성경을 이루는 한 책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서더의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이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추함, 즉 추접한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들을 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삶이기도 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같은 일터에서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으로 또한 복음 안으로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인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과 그들이 걷기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설령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고 또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와 아버지로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화의 삶, 즉 우리가 점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갑니다. 또한 성화의 삶은 결코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는 기도의 골방에서 연결어 가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연결어 갑니다. 물론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열매를 맺기를 기도를 드렸다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수용해주고 품어주어야 사랑이 연결어 갑니다. 또한 참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참고 참을 수 없는 것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참아야 오래 참음이 달립니다. 그리고 작아 보이는 일에서부터 커 보이는 일까지 쉬워 보이는 상황에서부터 쉽지 않은 상황에서까지 신실해야 충성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참기 쉬운 것에서부터 참기 어려운 것까지 자신에게서 끊어낼 줄 알아야 절제가 연결게 됩니다. 삶을 드리지 않는 성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실천해야 교회의 교회다움이 지켜집니다. 소명인으로서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 자체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야 교인의 교인다움이 지켜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헬라어 문법에서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주어를 표현하지 않고 동사의 형태로 주어가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마치 영어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헬라어 동사의 형태를 보면 주어의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과 주어의 수, 단수, 복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강조해서 말할 때는 주어가 대명사이어도 반드시 주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에는 주어가 쓰여 있어서 그 나는이 강조됩니다. 그 의미는 나만이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이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뒤집어서 표현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어둠의 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바르게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또 바르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둠인 뱀, 즉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특별하였습니다. 하지만 들릴라와 함께 있는 자리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었을지는 몰라도 사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두 눈까지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빛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어둠인 것과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고 눈부신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뵙고 나면 자신의 삶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을 저절로 인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빛이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이 대표적인 발광체라고 한다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달은 복사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영원한 발광체, 진리와 생명의 발광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에게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살아야 하는 진리와 생명의 복사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고관대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학문을 깊고 넓게 연구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항구 도시에서 상권을 쥐고 있는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 다수가 배운 것과 가진 것이 없거나 극히 적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가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절대 다수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빛으로 살아 로마가 바뀌었고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르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되게 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주시며 거룩한 나라 즉 민족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덕 업적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빛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에서 서로 대조가 되는 단어는 어둠과 빛, 전에는과 이제는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사역하며 살았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대학 안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한쪽에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습니다. 길이가 100야드 약 91m이고 높이가 15피트 약 4.5m나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기념비 중앙에는 제네바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했던 네 사람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깔뱅을 제네바로 불러들인 기욤 파렐, 즉 윌리엄 파렐, 제네바를 개혁 신학의 중심지로 만든 잔 깔뱅, 깔뱅의 후계자인 테오도르 베자,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이자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잔 낙스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좌우에 여러 나라의 종교 개혁자들이 좀 작은 조각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 기념비 중앙 위쪽에 라틴어로 Post Tenebra Lux, 어두움 후에 빛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비슷한데 제네바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난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판을 치며 온갖 비교질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세상은 언제나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참된 밝음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바른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이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바르고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과 샘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신을 벗어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이 생각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을 따르며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신을 신으라와 동의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가 새사람을 입으라와 이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2026년을 진정한 새해로 경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는 것이고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신을 벗었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을 벗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닫기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길닫기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을 밝히고 밝히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서더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에서더가 살았던 시대는 짙은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혹 우리가 다니엘처럼 재상도 아니고 에서더처럼 왕후도 아니라고 핑계만 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 중 다수가 갈릴리의 어부였고 그들 대부분은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배운 것도 적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어두움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행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 영원한 빛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서더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